9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738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38면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에스더서 앞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고 5절 말씀은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 스무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다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최경순 강도사님, 우리 선교 후보 우리 강도사님입니다. 오늘 데뷔 설교인데요. 하나님의 은혜 잘 전해주십시오. 우리 박수를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말씀을 사모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기로 원합니다. 네, 오늘은 느헤미야 9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흥의 역사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1907년 한국대부흥운동이 원산에서 시작을 했지만 본격적으로 그 폭발적인 전기를 맞게 된 것은 평양집회 때부터였습니다. 그 강력한 이 운동의 힘이 분출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삽시간에 확산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결정적인 계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 계기가 무엇일까? 라는 의문을 갖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탁구라는 경기를 보신 적이 있고 또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탁구를 칠 때 그 경기의 묘미는 작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공을 고무로 된 탁구채를 긁어서 회전해주는 드라이브라고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상대방으로 향해서 회전하면서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 기술을 드라이브라고 합니다. 탁구 경기를 하다 보면은요, 한쪽에서 드라이브를 걸어서 그 공이 받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신기한 모습으로 막 날아가는데 상대방에도 기술이 만만치 않아서 맞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회전해서 날아오는 공에 맞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더 빠르게 회전하고 더욱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더 기술이 있는 선수라면은 거기에다 또 맞드라이브를 걸게 됩니다. 이렇게 맞드라이브를 몇 번씩 걸게 되면은요, 나중에는 정말 받을 수 없을 만큼 무시무시한 그런 강력한 구질이 되는데요. 이런 것처럼 그 평양에서 시작됐던 이 대부흥운동의 시발점은 바로 길선주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1907년 평양 장대영 교회의 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월 14일의 추운 겨울날 그레암 리 선교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통 한 분이 일어서서 기도를 하곤 했었는데 그날은 한 30명, 40명 되는 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레암 리 선교사님이 그럼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성령님의 폭풍과 같이 거대한 은혜가 그곳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기도하고 난 후에 갑자기 회교회 대표되는 장로님인 길선주 장로님이 일어나서 이와 같은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에 회개합니다. 1년 전에 내 친구가 죽으면서 재산을 나에게 맡기고 가족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내가 그 중에 돈 일부를 착복해서 내가 편한 대로 썼습니다. 나는 내일 아침 그 돈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자 합니다. 장로님의 충격적인 고백 앞에 모두가 은혜를 받고 한 사람 두 사람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치며 눈물로 통곡하던 기도가 새벽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돌아가지 않고 밤새도록 철야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날이 갈수록 그 집회가 끝난 이후에도 돌아가지 않고 남아서 철야를 하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 그런 평양대부 연구 보고를 읽게 됩니다. 예전에 나비효과라는 것을 미디어를 통해 관심있게 읽어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나비효과란 나비의 날개치처럼 작은 변화가 폭풍우와 같은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오늘 대구에서 한 마리의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다음 달에 북경에서 커다란 폭풍우와 같이 몰아치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치 한 사람인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가 큰 불씨를 일으킨 작은 불씨가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 드림교회에 이러한 나비 효과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드림교회도 이러한 평양 대부흥과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은혜의 역사가 있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니헤미야 8장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니헤미야 8장의 내용은 각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이 완공된 일에 대한 소식을 듣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것으로 시작됩니다. 오랜 바빌론 포로 생활로 인해서 영적인 갈증을 느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과 성문이 완공되자 이 사건, 즉 언약을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율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을 읽어줄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랫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부르심을 잊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문과 성벽이 건축된 그 역사적인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의 영적인 만나를 갈급해하면서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달라, 낭독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기 시작했는데 그때의 상황을 설명하자면 특별히 만든 나무 강단에서 새벽값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책을 펼칠 때 온 백성들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경외감을 표현하는 그러한 장엄한 모습이 느헤미야 8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한 점은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을 때 그의 양 옆에 13명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을 서 있게 했는데 그것은 에스라가 그 행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에스라는 이러한 자리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은 분명히 각자 자신들이 하고 있는 중요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에스라는 알고 있었겠지만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중요한 자리에 그들을 불러세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율법이 낭독되었고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는 그 찬양에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기 전에 온 백성들이 경외감으로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송축할 때 아멘, 아멘 하는 이 장면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본다면 정말 뜨겁고 열정적이며 정말 환상적인 예배의 장면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이 느헤미야 8장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 같이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전해들을 때 상황이 어떠했냐면요,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온 백성들이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흐느껴 우는 이유는 그들이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었는지 깨닫고 그것을 통회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이었죠. 이렇게 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이 회개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에서 저는 세 가지 정도의 부흥의 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흥의 첫 번째 원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부흥의 시발점이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흥의 첫 번째 원리는 부흥은 지도자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8장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새해 모인 이 자리에 시작한 이 말씀의 잔치가 정말 너무나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워서 흩어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특별하게 행동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감격의 자리에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룹이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 14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이날 지도자들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머물던 곳에 찾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조금 더 가르쳐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했던 절기를 자세히 이 지도자들에게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들었던 그 지도자 그룹들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초막절을 지킵시다. 이렇게 결단을 해서 초막절을 지키기로 합니다. 이렇게 이들 지도자들의 결심은 온 이스라엘에게 전달되어졌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짓고 거기서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러한 사건의 처음 발단은 이들 민족의 지도자 그룹들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갈급한 것은 모든 백성들이 매한가지였기 때문에 이것이 삽시간에 전 백성들에게 확산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광야 생활을 상기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주야로 읽으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앞서 에스라가 온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온 백성들이 눈물로 울며 감동하며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회개하면서 변화되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따라서 이렇게 눈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의 정화로만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부흥의 두 번째 원리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부흥의 두 번째 원리는 부흥은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말씀에 온전히 거하고자 하는 이러한 열정으로 이끌어주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같이 순종하며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고 이러한 순종은 더 큰 부흥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읽고 회개하는 역사는 일어났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는 그들이 자신들의 모든 삶을 잠시 접어두고 한 수를 꼽아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은혜의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흥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데 오늘 본문 9장 말씀을 보면요 이 은혜가 더욱더 강력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흥의 세 번째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부흥의 세 번째 원리는 부흥은 깨닫고 결단할 때 그 은혜가 더욱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또 대속죄일에 금식을 했던 이 이스라엘이 말씀을 따라서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냈습니다. 초막절을 지내는 동안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일주일을 지냈는데 그것이 이제 끝난 이후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력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미 대속죄일을 지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죠. 일주일이란 긴 시간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초막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집에 돌아가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밀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이들이 집에 돌아가지 않고 다시 금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이틀 동안 밤낮으로 긴 시간을 들여서 성경 통독이 끝났는데 그것으로 성경 읽기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봤었는데요. 우리 교회의 특별 새벽 기도의 명칭이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밤과 새벽에 나와서 철야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겠다. 이제 그 죄를 끊어버리겠다. 그들의 삶과 모든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울리치 때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8월 15일에 새로운 교회에 가서 일사불란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물론 놀랐습니다만은 더욱 놀란 것은 다 끝났는데도 집에 돌아가지 않는 것을 보고 전 되게 놀랐습니다. 저는 아울리치가 끝나고 목사님과 신방을 담임 목사님과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긴 시간 신방을 하고 돌아왔는데 아직도 돌아가지 않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힘들어서 집에 돌아가고 쉬고 싶으셨을 텐데 여태까지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평가와 같은 것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집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진정한 부흥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렇게 은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서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서서 회개할 때 특징적인 것은 자기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열조들의 죄까지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왕국이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빌미를 제공했던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가 자기 죄와 연결되어 있음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반드시 끊겠다라고 결단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이방인들과 절교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 9장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겠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제 세상의 백성들처럼 살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이 주는 쾌락과 욕심에 더 이상 마음 뺏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은 역사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산은 역사적인 사실들을 반성하면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반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거듭해서 도우시고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셨다라고 분명하게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내 그 죄로부터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왕국이 멸망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사실도 솔직하게 고백하게 되는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의 모습을 확실하게 깨닫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확실한 자기 반성, 자기 인식의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돌보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 그것을 받았기에 그들이 심판을 면할 수 없었다. 이런 뼈아픈 반성. 그래서 이제 다시는 잊어버리지 말자라는 그런 그 고백과 결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족 치료 중에 인지치료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행동, 자기가 하는 말들, 자기가 저지른 그 의식,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 이론의 출발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 자신의 모습을 거울 비치듯이 생생하게 그렇게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래서 거울을 보듯 자신의 허물과 결점들을 생생하게 보게 된다면은 부끄러움을 깨닫고 그 잘못된 것을 고치려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이론입니다. 오늘 이 부흥의 은혜는 자기 자신들의 정체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특별한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결심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였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볼 수 있게 하셔서 확고한 확실한 자기 인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그 모습까지 바라보고 결단할 수 있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부흥의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원리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 부흥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교회 지도자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으로 이끌어 나아간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열정이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단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는 강력한 의지로 내 마음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런 부흥의 은혜가 우리 드림교회에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 9장 말씀을 통해서 부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